이스라엘의 캠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그들 뒤로 오니 구름 기둥도 그들의 앞에서 옮겨 그들의 뒤에 서고 그것이 이집트 사람들의 캠프와 이스라엘의 캠프 사이에 오니 그것이 그들에게는 구름과 어둠이 되었으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밤에도 빛을 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즉 이집트 군대 쪽이 이쪽 이스라엘 쪽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니라.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내밀었더니 야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쪽 바람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서게 하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물이 갈라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 마른 땅 위로 통과하고 물은 그들의 오른편과 왼편에 벽을 이루었더라. 이집트 사람들 곧 모든 페라오의 왕 말들과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이 쫓아와 그 바다 한가운데까지 그들을 따라가니 새벽녘에 이르러 야훼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혼란하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의 바퀴들을 흔들리게 하시어 그들이 힘겹게 몰고 가게 하시니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얼굴로부터 우리가 도망하게 하라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느니라 하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다 위로 내 손을 내밀어 물이 이집트 사람들의 위에와 그들의 병거 위에와 그들의 기병들 위에 다시 오게 하라 하시매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내밀었더니 아침이 되어 바다가 그 힘을 회복되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여 도망치나 야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뒤엎으셨더라. 물이 돌아와서 백성들을 뒤쫓아 바다 안으로 들어온 그 병거들과 그 기병들과 페라오의 모든 군대를 덮으니 그들 중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 위를 걸어갔으며 물이 그들의 오른편과 왼편에서 그들을 위하여 벽이 되었더라. 야훼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이와 같이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죽은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이집트 사람들 위해 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서 그 백성들이 야훼를 두려워하고 야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다면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에 관해서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만화책도 있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자세히 성경 말씀 자체를 들여다보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 오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미리 나눠준 그 지도를 쳐다보면은 왼쪽 중간에 고센이란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 여행을 떠났던 출발지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5일 날 새벽에 다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서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땅이 바로 시내 반도라고 합니다. 삼각형의 위가 바로 지중해 연안인데 거기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킹즈 하웨이로 갔더라면은 일주일에서 열흘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집트 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13장에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길로 막바로 가나안으로 야훼께서 가도록 했더라면 그 바닷가에 사는 강한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두려워서 도망갈까 하여서 길을 틀어서 왼쪽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였다. 그래서 남쪽에 자그마한 바다가 있으니 그 바다가 바로 수에즈 만입니다. 그 스웨즈만을 따라서 쭉 내려가게 하였다는 거죠. 어디까지? 지도의 맨 밑에 있는 이 담이라는 데까지입니다. 그 이 담은 그 삼각형의 꼭지까지 내려가서 다시 꺾어서 조금 올라가죠. 오른쪽으로 올라갔는데 거기 가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16일째 이 땅까지 갔는데 앞이 그냥 산으로 막혀 있어서 갈 방법이 없어서 다시 하루를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7일째 내려온 그 장소가 이제 거기도 자그만 바다가 있죠. 이거는 아쿠바만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홍해입니다. 삼각형의 오른쪽에 자그만 바다 그 아쿠바만, 여기 홍해에 건너가는 길을 이분들이 지금 그 주위에 바닷가 모래사장에 캠프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 맨 밑에 있는 그 바닷가 곁에 있는 산 꼭대기에 이집트 군대의 망대가 있는데, 믹돌이라고 하는 망대가 있는데, 그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닷가에서 꼼짝도 못하고 방황하는 걸 보니 전석우라 그러지요. 피전. 피전을 날리면은 이 피전이 247마일을 4시간 만에 간다고 합니다. 보내서 고센 쪽에 파라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사람들이 짐작을 합니다. 페라오는 또 자기 부하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우리의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짜로 우리가 노예로 몰아먹었다가 우리가 정신이 깜빡해서 그들을 풀어줬네? 그런데 이 망대에서 또 연락이 오기를 이스라엘이 산에 막혀서 앞으로도 못 가고 옆에는 바다가 있고 여기 갇혀서 꼼짝도 않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잡으러 가자 하고 600명의 병거에 그 다음에 말을 타고 바로왕이 출적을 하여서 칠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망대 밑에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캠프, 이 두 캠프 사이가 약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야훼께서 그 캠프 사이에 이제 천사를 보내어서 이집트 군대가 자기 눈앞에 이스라엘이 지금 바닷가에 몰려있고 앞에는 산이라 가지 못하고 뒤에도 바다고 오른쪽도 바다고 왼쪽은 산이고 자기들은 뒤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잡으러 갔을 때에 야훼의 천사가 이집트 캠프를 거기 머물게 하였습니다. 이게 그림입니다. 이집트는 맑은 날에는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보입니다. 약 20마일 앞에. 그렇지만은 방법이 없어요. 야훼의 천사가 지금 그 사이를 막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이제 뒤에서 바로 군대가 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겁을 먹고 있었을까? 1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시는 야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겁먹고 있는 본처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보십시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앞으로 가라 하고 너는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노선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리고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곳에 마른 땅 위로 지나가리라. 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 10마일이나 되는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겠다고 야훼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그 바다 밑을 조사해 보았을 때 다른 데는 그냥 원말 정도로 깊은데 이쪽만은 그 정도는 깊지 않는 바다 안에서도 조금 얕은 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몇백 피트로 깊은 데인데 야훼께서 그 쪽을 마치 마른 땅처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도록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이지요. 야훼의 명령에 따라 떠난 지가 이제 18일째가 되었습니다. 약 20마일 뒤쪽에 바라오 군대가 병거들과 기병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캠프의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서 이스라엘 캠프 맨 뒤쪽으로, 즉 이집트 캠프와 이스라엘 캠프 사이에 오니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캠프 앞에 있다가 천사와 함께 움직여 캠프 뒤로 가서 이집트 캠프 앞쪽에 섰다. 20절. 그 구름 기둥이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그 캠프 사이에 오니 그 구름 기둥이 이집트 쪽에는 깜깜한 시꺼먼 어두움의 구름 기둥이 되었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 쪽에는 빛을 발하는 구름 기둥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자세히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머릿속에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20마일 사이에 위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지금 이집트가 있는데 다 오른쪽에는 바다입니다. 왼쪽에는 다 산입니다. 이스라엘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왜? 갔다가는 거기도 산으로 막혀 죽어요. 근데 모세에게 야훼께서 명령했습니다. 내가 오른쪽에 있는 이 홍해 바다를 너 지팡이 든 손을 그 바다 위를 대면은 내가 갈라서 마른 땅이 돼서 그쪽으로 지나가게 하고 지금 밑에 있는 이집트 사람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신 후에 한 일이 천사가 산 쪽에 막히는 쪽에 있던 천사가 뒤로 왔고 천사와 함께 구름 기둥이 왔는데 이 구름 기둥이 신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말이 있어요. 나중에 천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뒤쪽에 있는 이집트 군대를 보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 기둥과 구름 기둥 두 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 기둥 구름 기둥 하나가 뒤쪽 편은 깜깜한 구름 기둥에 대해서 이제 저녁인데 깜깜한데 애굽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게 돼 있고 앞쪽은 이스라엘 사람들 쪽에는 그게 불이 활활 타는 구름 기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서 보면은 오른쪽 반쪽은 불 기둥이고 왼쪽 반쪽은 깜깜한 구름 기둥이 하나가 지금 위에 있는 이스라엘과 밑에 있는 애굽 캠프 사이를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스라엘 쪽 불 기둥 쪽에서 눈으로 깜깜한 쪽 밑쪽을 쳐다보았을 때 애굽 군대가 깜깜한 가운데 뒤쫓으려고 거기까지 와 있었다. 그 뜻이죠. 이제는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밤중에 야훼께서 이제 밤새도록 새벽까지 강한 동쪽의 사막의 바람이 와서 바닷물을 밀어서 위쪽으로 올려버리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올려서 양쪽에 바닷물이 서 있도록 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다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러니 가는 이스라엘 쪽에는 오른쪽 왼쪽이 바닷물이 막혀서 구름이 되어 있고 벽이 되어 있고 그 빛이 불기둥 쪽으로는 이스라엘 쪽으로 바다를 비춰주는데 그 반쪽 나머지 구름 기둥은 깜깜하게 이집트 군대를 깜깜하게 막고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물이 갈라져서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밑바닥이 보이는 바다 쪽으로 내려가서, 왜? 그게 그렇게 아주 넓은 건 아니에요. 예. 길은 근 10마일 가까이 되려도 오른쪽 왼쪽으로는 더 깊은 바다 쪽이 있는데 거기 쪽은 야훼께서 이 바닷물로서 벽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래도 가장 얕은 몇백 피트밖에 깊지 않은 곳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쭉 내려가서 건너가기 밤새도록 약 10마일 되는 거리를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걸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절반 이상 다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강대로 들어가 그 마른 땅 위로 지나가고 물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 벽을 이루었는데 23절 이스라엘 사람들 곧 바로의 말들과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이 이제 쫓아서 그 바다 한가운데까지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지금 구름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절반 정도 들어갈 때까지 가고 있어요. 그럼 뒤쪽은 깜깜하죠? 깜깜하지만은 마른 땅인 것을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도 아니까 깜깜하지만 지금 따라 들어갔어요. 앞쪽은 계속 빛이 환하게 비춰있어 이스라엘을 계속 건너가고 있습니다. 바다 절반 쪽에 왔다 이겁니다. 바다 절반 쪽에 왔어요. 그랬는데 야훼께서 이렇게 합니다. 새벽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반을 지나서 이제 다 건너가고 있을 때에 완전히 다 건너간 건 아니에요. 새벽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절반 이상으로 벌써 마른 땅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뒤에는 빛나는 구름 기둥이 막아 있고 왼쪽 편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에게는 깜깜한 구름이 지금 보입니다. 23절 새벽이 되어서 24절 야훼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이 기둥 한 개입니다. 구름 한 개인데 오른쪽은 밝고 왼쪽은 깜깜해요. 이집트 사람의 군대를 보셨다. 쫓아오는 이 사람들을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차이는 하나뿐이에요. 구름이 딱 막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름을 뚫고 와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군대를 컨퓨즈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바퀴들이 스월 이리저리 움직여 해서 앞으로 못 가게 해버렸다. 빼버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힘들게 앞으로 가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이스라엘 얼굴로부터 우리가 도망가야 되겠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 이집트를 싸우시는구나 하고 도망가려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바다 중간에서 앞으로 못 가고 뒤로 가야겠는데 바퀴가 흔들흔들하여서 뒤로 가기도 힘들다 이거예요. 26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다 위로 너 손을 내밀어 우리 이집트 사람들의 위에와 그들의 체류 병거 위에와 그들의 캐벌리어 말 타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오게 하라 하심에 모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다 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건너가서 맞은편 바닷가에 있습니다. 거기서 바다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 바다에는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건너고 있어요. 절반 정도가 지금 건너고 있어요. 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모세에서는 거기에서 바다 위에 지팡이 들고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아직 오고 있는 쪽은 물이 벽을 치고 계속 있는데 나머지 절반 깜깜한 쪽은 물들이 다시 합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다 옮기고 나서 물이 합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간에 지금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27절 그 세력이 바닷물이 다시 합쳐졌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 들어오는 물을 피하여 도망치나 야훼께서 이집트 사람을 바다 한가운데 뒤엎으셨더라. 어떻게 됐냐? 28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물이 돌아왔어요. 바다 한가운데 절반의 왼쪽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아직 건너가고 있는 쪽에는 벽으로 지금 아직 막고 있어요. 모제자고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오른쪽으로 건너왔어요. 물이 돌아와서 백성들을 뒤쫓아서 바다 가운데까지 들어온 그 병거들과 그 기병들과 바로의 모든 군대를 덮어버리니 그들 중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으나, 29절 보십시오. 아직 남은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계속 물이 여전히 그들에게는 오른쪽과 왼편에게 벽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출애굽기에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처음으로 자세하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31분 30절에 그럽니다. 야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이와 같이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이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다 이제 건너와서 바닷물이 완전히 나머지도 합쳐졌을 때에 바닷가에서 죽은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10마일 건너에 있는 걸 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건너온 이쪽까지 이제 물이 다 차게 들어와서 중간에서부터 빠져 죽었던 사람들이 바닷가 쪽으로 밀려온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이집트 사람들 위해 하신 그 크신 일을 보고 이스라엘이 보고서 그 백성들이 야훼를 두려워하고 두 번째로 야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결론이 그렇게 되네요.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말씀하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그 첫 번 편지 10장 1절 2절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따라서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너갔을 때에 그들은 그 자기들에게 비치는 빛나는 구름 기둥이 뒤에서 받쳐줄 때 앞으로 쭉 걸어갔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물 세례를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다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도 대부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서 다 광야에 누워버렸느니라. 5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에 그분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홍해 바다의 사건과 그 후에 광야에서 바로 건넜던 대부분이 죽은 것은 우리에게 example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11장 29절에 바로 이 사건을 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 했습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애굽의 죄의 그 노예 생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홍해 바다에 세례 받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세례 받고 나서 근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대부분이 야훼를 기쁘게 하지 않는 불신앙의 자리로 세례 받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의 생활을 더 좋아하여서 다 광야에 죽어 누워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광야에서 38년 전의 삶과 같을 때에 과연 우리가 고린도 교회 경고했듯이 우리로 하여금 경고를 하시려고 주셨는데 광야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다 죽어버렸는가? 고린도전서 10장이 6절에서 10절이 그걸 밝혔습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정치는 집에 가지 말아라.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너희 정신이 그것이 좋다고 쏠려버려서 기도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라. 1번 7절입니다. 8절에 그럽니다. 도덕적으로 인모럴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모습과 같은 도덕의 타락에 빠져들지 말아라. 대표적인 게 어벌션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야훼를 테스트하려고 건드리지 말아라. 명령이 A라고 하는데 B를 해볼까 한번? 야훼께서 어떻게 나오는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 내 경험이 뭐인 것 같아서 명령은 A라 하더라도 난 A-나 B를 하고 싶은 그 일을 행해버리는 순간에 야훼를 트라이 테스트하는 거니까. 네 번째로는 불평불만 10절에 그랬죠. 하지 말아라. 파괴자가 와서 그들을 다 죽였느니라. 이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자칫하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결국은 다 광야에 들어놓 죽어버리는 멸망받은 그 위험한 예를 보여주면서 너희들 조심해.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12절에 스스로 섰다고 자신만만하면 넘어질까 조심해. 그러면서도 위로의 말씀 뭐였습니까? 이런 유혹이 오더라도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너무 힘들면 피할 길을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견딜 만큼 끝날 끝까지 인내할 만큼만 주실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방인의 교회에 여기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그 후에 38년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사건은 우리에게 그 경험은 무엇이 될까?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들도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요. 둘째가 저희들도 쫓아오던 바로 그 모든 군대처럼 과거의 노예 생활과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하던 생활과 정리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요. 마른 땅을 건너서 건너편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가듯이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서 나온 부활하였다는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다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캄캄한 밤과 밝은 빛이 다르듯이 우리의 삶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도 받기 전에 그 삶을 유혹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따라가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적의 중생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동시에 경고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38년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세례 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아버지의 오른쪽에 계신 예수께서 중보하시며 우리의 영속에 계신 성령께서 중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주 속에 쓰러지는 자리로 가지 않도록 성령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볼 그날까지 저희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